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일 화상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수만여 명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침공 시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동맹들과 긴밀히 상의해왔다며 협박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사실이라고 강조할 수도 있고 대비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 약 7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침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침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매우 실질적인 비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데올로기적인 편견과 거짓과 소문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콧은 올림픽 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단결해야 한다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은 올림픽 참여와 관련해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외교와 기타 부문에서 올림픽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 정부는 종합적인 내부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미국 주최로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대사격인 시아오 박힘 주미 타이완 대표와 오드리 탕 디지털 부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입법원의 왕팅유 의원은 6일 이번 초청은 타이완이 가까운 동맹이라는 점과 국가로서 대우한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진단 소속인 왕 의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국가로 간주하지 말도록 압박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인해 타이완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전 세계 167개 나라들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 세계적으로 11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타이완의 참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6일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군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반군부 시위에 수천 명이 참여했다며 수도인 하르툼 외에 카살라, 샌나르, 포트 수단 시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향해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경찰 당국은 강제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수단 군부는 지난 10월 25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압달라 함독 총리를 가택 연금하고 과도정부 내각 인사들을 체포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내외적으로 강한 반대가 일자 군부는 지난달 함독 총리를 복귀시켰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협상도 불가, 타협도 불가, 권력 공유도 불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과도정부가 군부와 타협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7일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 선수들의 출전은 허용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인 2명과 기관 한 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0일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110개국이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3도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 혹은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장 자치구에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또 기타 다른 인권 침해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공식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은 채 선수단만을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 선수단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본국에서 응원하면서 100% 지지를 보내겠지만 대회를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데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인권 외교를 중심에 두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신장과 티베트, 홍콩 등에서의 인권 탄압을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신장 자치구에서 중국의 지독한 인권 침해와 잔악 행위를 마주한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을 마치 평상시와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와 정치권 등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미한 두 나라 사이엔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최근 들어 막바지 문안 조율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이벤트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으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종전선언도 경쟁구도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4자 구도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은 종전선언 추진 동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 행위인데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따로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종전선언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선 종전선언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올림픽 보이콧 동참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의 이중 압박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시진핑 정권에게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 올림픽 보이콧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자격 참가 불허 통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인 오미크론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방중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미중 경쟁 격화 속에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의 선제적 양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할 것이라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한국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대북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텐진에서의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 회동 결과에 대해 한국 측은 중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중국 측은 한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를 각각 강조해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시 주석도 한국이 전략적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설득,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어떤 결단에 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꼬의 가능성은 좀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2018년, 19년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회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중 정상 간 비대면 회담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감안해 비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병곤 박사는 중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를 설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채널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종전선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는 한국의 요청과 그런 것을 받아들인 중국의 요청을 만약에 북한이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한편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이라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접근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결정에 전 세계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겠다는 EU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주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6일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2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14명의 개인과 4명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한 곳이 대상입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채택된 EU의 세계인권제재 체제는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EU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EU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인권 제재를 부과하며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한 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이들 6개국 내 개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고문, 또 비사법적 살인, 강제실종,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 NDI가 이날 주최한 화상 세미나의 기조연설에 나선 셔먼 부장관은 백악관이 이번 주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no secret that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increasing challenges.
전 세계에서 약 350명의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인터넷이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반민주적인 지도자에게 공중보건을 이유로 자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억압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고 셔먼 부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해선 우리의 생각을 말할 자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선출된 지도자에게 요구할 자유,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증진, 인권 옹호, 평등과 포용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면서 미국도 현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투표권, 여성의 권리, SNS상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 인종주의, 법적 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수호자와 옹호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도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called it the challenge of our time to demonstrate that democracies can deliver by improving the lives of their people in tangible ways.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해 국가들의 협력을 결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야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외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과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의 초대 여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터키와 헝가리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부 회원국이 배제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과 존중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대표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권위주의 차단, 부정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라면서 참가국들은 이런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내부 개혁과 국제적인 구상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과 약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발표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의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 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외 전략의 초점을 테러 위협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옮긴 가운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공개 정보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을 형성하고 적국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최근 영향력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공개정보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투 방법들을 구상하는 등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 외에도 이들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정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가끔 내는 보도자료로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changing technically. The nature of what is needed to deter war. Is changing. The nature of alliances is changing. These aren't things.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전쟁 억지 방안, 동맹 관계의 성격 등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깊이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일반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소통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보고서가 직접 전투를 하지 않고도 북한 정권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드스먼 석좌는 미 국방부의 연례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의 경우 전 세계 분석가들이 널리 인용하는 참고 문건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2017 러시아 군사력 보고서, 2019 이란 군사력 보고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고 고유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각 한 차례만 발간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용상으로도 현재의 국방력이나 전투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짤막하게 정리했을 뿐 현재와 향후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향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VOA에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가 매우 이해하기 쉽게 북한 위협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소나 학계에서 내는 보고서에 비해 정확도나 신뢰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보다 확대되고 또 매해 발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 not really explain in any depth. What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is doing relative to the forces of South Korea.
북한의 군비 증강이 한국군,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설명이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략이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안보 전략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향후 1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으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외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보고서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문건이 정보보고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useful for policy making. This is not for developing military responses. It's not for developing military plans. It is for public policy discussion.
맥스웰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군사 대응이나 군사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으로 작성이 돼야 하고 또 기존에 알려진 위협을 평가하는 정보보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한 보고서가 계속 갱신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 나온 보고서가 앞으로도 한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report will be valid for some years to come. Even though North Korea is developing new capabilities and you know they're showing things off in parades, the baseline of this report is solid.
비록 북한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과시하지만 보고서의 토대가 견고하며 북한의 위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책 이방가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가 수년에 걸쳐 관료적 체계를 통과해 발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전임 트럼프 정부 당시 일부 정책 이방가들은 이러한 보고서 발표가 협상에 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미국 정부가 군사력 보고서들 외에도 다양한 국가안보 관련 보고서 발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의 연례 예산안, 미군의 11개 통합전투사령부 웹사이트들, 미 의회 조사국 CRS, 미 국무부의 인권과 종교, 테러 관련 연례 보고서들, 국무부 웹사이트, 미 중앙정보국 CIA 월드 팩트북 등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스마운 명예석좌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동맹인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포괄적 국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국가 가운데 17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의 로이 연구소가 6일 2021년 아시아 파워 인덱스를 발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나라들의 포괄적인 국력을 비교했습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11.5점을 얻으며 17번째로 평가됐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경제 역량, 군사 역량, 위기 극복력, 미래 자원 등 4개의 자원 지표와 경제 관계, 국방 네트워크,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등 4개의 영향력을 평가해 포괄적인 국력을 산출합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7위에 머물었지만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0.8점 떨어졌다면서 특히 외교적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5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은 아시아 국가들 중 23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5위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 역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지역 6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1.1점 떨어져 27.3점이었습니다. 또 경제관계와 문화적 영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인 26위로 이는 역내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영한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원에 비해 역내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의 자원지표에서 국방 네트워크는 20위, 경제 역량은 19위, 위기 극복 능력은 11위, 미래 자원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포괄적 국력에서 1위는 미국으로 82.2점을 받았고 2위는 중국으로 74.6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1.6점에서 0.6점 오른 반면 중국은 지난해 76.1점에서 1.5점 떨어졌습니다. 이어 일본이 3위 38.7점, 인도 4위 37.7점, 러시아 5위 33점, 호주 6위 32.4점, 한국 7위 30점을 기록했습니다. 17위까지 오른 국가 가운데 상대적 국력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평판이 실추됨에 따라 크게 떨어졌던 국력이 1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미국은 국방 네트워크와 문화적 영향력, 군사 영역에서 우세를 유지한 것은 물론 올해는 외교력에서도 역내에서 일본과 중국을 좁은 격차로 추월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처음으로 미래 자원 부문에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 역량과 경제 관계에서만 2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포괄적 국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1.6점 떨어져 30점을 기록했습니다. 외교적 영향력과 경제 관계가 줄어든 게 전체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역량과 군사 역량, 경제 관계, 국방 네트워크에서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국방 네트워크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으로 인해 4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국은 가용한 자원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역내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군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소집해 노동당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관들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 1군 대회가 4일과 5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6년 만에 열린 군사교육 1군 대회는 북한 역사상 이번 8번째이며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입니다. 경제난 등의 상황에서 군 기강 회의를 막고 군인들의 사상 통제와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연말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8차 당대회 이후 기층조직 중심으로 분야별로 대중을 동원하는 대회를 해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당정 군을 대상으로 중앙위 간부까지 만나고 챙기면서 당대회 방침 관철이나 성과를 독려하려는 일환으로 보이며 연말이라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겨울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흑곤이 사육계획이 나오는 것 등은 식량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김관호 농어촌연구원은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북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가 맞물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이 올겨울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지난 7월 북한 당국이 사상 처음 자발적 국가별 검토를 통해 자국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곡물 700만 톤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2018년 495만 톤 생산으로 10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장기간 봉쇄 조치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와 모종, 농기구, 농자재 등의 물자 부족이 이어진 것도 식량난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밀과 보리 농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생산량을 또 늘리기 위해서 밀보리를 공사하는 게 아닌가. 여태까지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식량 가격 등 물가 오름세가 식량난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재기 현상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올겨울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한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 북한 주민들은 닭이나 소 등 가축 사육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대체하기도 했다며 최근 북한이 흑곤이 사육 계획을 전한 것도 식량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경 봉쇄 조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가축 사육을 통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쉬운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옥수수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이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얻는 데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곡물 생산에 있어 쌀 생산은 줄이고 생육 기간이 짧고 재배가 쉬운 옥수수 재배를 권장해온 가운데 북한 곡물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마저 올랐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김관호 연구원은 옥수수 가격 상승은 북한 내 밀가루와 설탕 부족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관련 제품의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당분 원료를 옥수수 가루에서 얻기 위해 옥수수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올겨울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어온 북한이 국경 봉쇄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지원 중단 때문에 올겨울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봉쇄가 시장의 물가 상승과 상품 구매를 위한 국내외 통화 부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무역이 중단되고 이동 제한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북중 국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식량난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보훈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 두 명의 사연을 재조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총상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복귀한 해병대원과 36년 복무기간 중 한국전쟁 등 세 번의 전쟁에 참여한 해병대 준장이 주인공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보훈부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세 차례나 총상을 입은 해병대원 찰스 렉스 그러버 씨와 36년 복무 기간 중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모두 참여한 조지 바틀렛 해병대 준장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그러버 씨는 1948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2대대 5연대 소속이었던 그러버 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전은 이미 발발 두 달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과 동맹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적군에 둘러싸인 연합군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에 도착한 그러버 씨의 부대는 강과 인근 마을이 내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중 상관이 총을 쏘는 적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러버 씨가 총을 발사하기도 전에 적군의 총탄 한 발이 다리를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다리 앞쪽에 맞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러버 씨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병대 제1사단 7대대 2연대 소속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그러버 씨의 부대는 원산 상륙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저녁 중공군은 그러버 씨의 부대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매일 아침 계곡으로 들어가 적군의 탄약과 무기를 찾는 일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아침 그러버 씨는 발 옆에 총을 맞아 발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 1년 넘게 일본과 호놀룰루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52년 2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그러버 씨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오마하 보훈국에서 자주 도움을 받았던 그러버스는 최근 보훈국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패의 그러버스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다며 모든 관계자, 의료진, 재향군인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훈부는 이날 한국전을 포함해 총 3번의 전쟁에 참여한 바틀렛 준장을 오늘의 재향군인으로 선정하고 공로를 소개했습니다. 1924년 10월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바틀렛 준장은 1941년 12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3년 1월 해병대에 입대해 항법사 겸 폭격수가 됐습니다. 이후 1944년 해병대 제443 폭경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75개의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예비역으로 남아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현역으로 군에 다시 소속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엘토로에 있는 해병대 비행장에서 제1지상통제 유격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 중 하와이와 괌, 한국, 일본으로 의료요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함대 경보비행대의 일환이기도 했던 바틀렛 준장은 당시를 복무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1951년 오레곤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를 마치고 소유로 임관했고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항공관제 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고위 항공관제사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특수상륙부대 소속으로 활동했고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준장까지 진급해 1977년 퇴역했습니다. 보훈부는 바틀렛 준장이 재향군인센터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랜 군 경력에 대해 나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바틀렛 준장의 복무에 경의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작한 재향군인 역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시태그 오늘의 재향군인을 선정해 각각의 사연을 공유 기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홈페이지에서 현재 미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군에 입대한 뒤 지금은 미군의 우주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탈리아 미군 기지에서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데이비드 김 병장을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를 둔 김 병장이 공군에서 4년 복무한 뒤 우주군에 선발돼 미군의 우주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 병장은 현재 이탈리아 시고넬라 미군기지 제7정찰대대 소속으로 위성시스템 감독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주군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창설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군종이 만들어진 건 지난 1947년 공군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실제 전투와는 거리가 먼 미 우주군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백 개의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을 보호하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병장은 미군인 아버지 영향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김 병장은 부모에게서 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자신은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병장의 아버지는 한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1993년 첫째 딸이 태어난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병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며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에 입대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한국 용산 KC 미군기지에 거주할 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부모가 자신에게 재정적인 부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하지만 최소 30개국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격주로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군으로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고립돼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거주할 때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우주군에 합류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것들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은 창의적이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군에서 하는 일은 공군 우주군을 위한 정보 시스템 기술 장비, 특히 무선 주파수 전송 시스템에 있다며 장비 정비를 위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온종일 컴퓨터 업무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병장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매우 넓다며 항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이연서 씨가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서부 오레곤주로 이주한 건 미국에 온 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있다가 이제 오퍼를 받은 거예요. 여기 OSP, 오리건 스테이트 폴리스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잡 오퍼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17년 6월인가? 네, 6, 7월.
남편이 꾸며놓은 신혼 살림들을 차에 싣고 미 대륙을 횡단했는데요.
저희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드라이브로 했어요. 우리 유리차 가지고. 이사를 그렇게 했어요. 6일 걸렸나? 6일 동안 아예 그 끝에서 끝까지 있는 동부에서 서부로. 운전만 했는걸요? 하루에 8시간씩. 남편 6시간, 뭐, 나 4시간 뭐 그렇게 하고, 나 3시간 하고. 진짜 운전만 했어요, 운전만. 없었을 때. 바로 신혼 때. 그때 3개월 신혼 끝나고.
태어나 처음 이 넓은 나라를 가로지르는데 여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속에 이사라는 게 남편이 잡오퍼는 받았지만 그게 프로베이션 기간도 있고 사실 프리아카데미에서 떨어질 확률도 있고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이사하는 건데 남편이 떨어지거나 페일하면 우리는 직업도 없고 그냥 아예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둘이 가진 돈은 2만 불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오리곤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어요. 그때는.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이 정착할 곳을 옮기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오레곤주 경찰이 되기 위한 관문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호텔 가서 쉬면서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게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재미였지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어요. 여유가 좀 있었으면 뭐 옐로우스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면서 딱 그 지나가는 길인데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럴 심적 여유도 없었고 우리 가난했었고
남편은 주 경찰이 되기 위한 까다로운 관문들을 무사히 통과했고 연서 씨 부부는 오레곤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안정을 찾는 동안 연서 씨는 미국 정착에 몰두하면서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찾아옵니다.
연로? 아이 없이 그냥 우리 둘이 예 우리 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자라는 주의였었거든요.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었어요. 뭐 아기를 몇을 낳을 거고 언제 나올 거고 아기 생각은 전혀 안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실수로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둘 사이가 워낙 좋았으니까 아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뭐 당혹감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애기는 당연히 뭐 낳는 거니까 그때는. 우린 아기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우리 인생 살 거야 라는 주의였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연서 씨가 엄마가 된 겁니다. 남편하고의 시간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자녀 계획은 뒤로 미뤘던 것인데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감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기 낳고 나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둘이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거며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얘기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부모가 되는 일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가능한 것인 줄 알았던 시간들. 예고 없이 찾아온 엄마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기까지 연서 씨는 홀로 이겨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 저는 너무 지쳤던 게 아이를 이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여기는 제가 도움을 받을 만한 누구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제왕절개한 몸으로 아이를 이제 봤거든요. 남편은 육아휴직 이런 것도 없이 8일 만에 아기 낳고 8일 만에 이제 일 나갔고 그러니까 요만한 핏덩어리를 진짜 2kg 넘지 되는 아이를 내가 혼자 그 막 이제 막 식밥 그 막 이제 수술도 지금 송아지도 않은 아물지도 않은 그 몸으로 하루 종일 봐야 했는데
연서 씨는 감당하기 어려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친정엄마가 아기를 낳고 한 달 있다가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1년 8개월 계셨거든요, 여기. 1년 8개월 동안 친정엄마가 키워주신 거죠, 아기를.
2년 가까이 딸 곁에서 외손자를 돌봐주신 어머니. 그러나 출산 후 찾아올 수 있다는 산후 우울증을 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경험했다는데요.
엄마 가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혼자 아기를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온 건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동안 혼자 본 적이 없는데 혼자 봐야 하니까 오히려 저는 엄마 가고 나서 아, 더 힘들었어요. 아기를 하루 종일 아기를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쵸 이미 배트랑 엄마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인데 애가 1년 8개월 뭐 지났으면 그래서 18개월 지났으면 그래 그런데 나는 오히려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조금 육아에서 뒷전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가고 나서 내가 전부 다 하려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웠었나? 아기랑 보내는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그때 오히려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막 우울하고 눈물 나고 막 아기랑 같이 있는 게 좀 짜증나고 막 그런 감정기복 심한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살도 채 안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린 시간도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기 보면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좀 짜증나고 막 그 귀찮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얘는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생각이 됐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육아하면서 정말 외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문득문득 아픈 아이를 업고 밤새 이제 저희 집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내 옆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래도 남편은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오면 잠을 자고 있고 그런 남편을 또 깨울 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나 혼자서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몸이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외로움 나는 혼자 갔고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애가 아파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당연히 없고 여기 친정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남편밖에 없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애기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애기가 너무 이제 예뻐 보이고 지금은 그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내 보물이고 이제 모성애가 좀 생긴 건지 진짜 엄마가 된 건지 그래요. 이제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애기한테 최선이 뭘까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돈을 더 주면 그래요.
이렇게 연서 씨는 미국에서 엄마가 됐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생명인 아들을 향해 내 사랑 수호 천사라고 부릅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정착한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하와이주 오하우 섬에 위치한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은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감행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각 시작된 일본의 공격은 미군 전함 8척을 포함해 함정 20척, 항공기 300여 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400여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8일 미 연방의회는 대일 선전포고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 3개월 후인 1942년 2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을 발령해 일본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유보하고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적 제한구역을 지정해 미국에 대한 배신 행위나 불순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누구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에 만들어진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은 풀려나 자유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몰수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1787년 12월 7일 델라웨어주가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미국 주 가운데 면적으로는 두 번째로 작은 주인 델라웨어주는 규모는 작지만 첫 번째로 미 연방에 가입해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1787년 미국 13개 주 가운데 가장 처음 미국 연방 헌법을 승인했습니다. 1770년대 13개 주 식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 논의를 할 때 델라웨어 대표단은 찬반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델라웨어 대표의 한 명이었던 시저 로드니가 18시간가량 말을 타고 밤새 달려가 독립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발행된 미국 50개 주 동전에는 델라웨어 주 First State 첫 번째 주라는 문구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의 시저 로드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웰밍턴에 있는 그의 동상은 흑인 노예를 200여 명 소유했던 인종차별주의자로 평가되면서 지난 2000년 6월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시저 로드니는 1784년 암에 걸려 55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